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가 설령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거스르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성령 따라 행하는, 우리가 성령 따라 행하려고 해도 장애물, 이게 거스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과 아주 분위기가 비슷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선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열정과 싸워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어떤 이 두 갈등이, 이 두 소욕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한번 거룩하고 정결한 삶,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아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이거 경험하기 어렵고 진짜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있구나. 정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해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성령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거를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를 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육체라고 말할 때 그 육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사도 바울이요, 몸이 약했어요. 뭔가 사도 바울을 보면 이게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보면 아휴,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럴 때 육체, 몸을 가리키는 거죠.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래서 몸에다가 뭔 흔적을 새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육체는요, 이런 몸, 정말 이 몸뚱어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갈라디아서의 육체라고 할 때 그거는요, 예수 믿고 거듭남을 기준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육체에 속한 삶이에요. 거듭난 이후의 삶은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할 때 이거를 단순히 몸뚱아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적인 의미로, 구원사적인 의미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난 이후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고 하는 식으로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본문 중에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거듭나기 이전의 삶으로 지금 너희들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에서 육체와 성령을 말할 때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성령에 속한 삶에 비해서 훨씬 좀 저급하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에 속한 삶, 영에 속한 삶은 육체에 속한 거듭나기 이전의 삶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몸뚱아리 소용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거듭나기 이전의 삶으로 더 이상 살지 않, 거듭나기 이전처럼 살지 않고 거듭난 이후에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다는 의미에서 육체에 속한 것과 성령의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그거 율법의 행위로 한 거냐, 니들이 할례받아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컨대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섰지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은혜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사실 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 버린, 그래서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언성을 높이면서 막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언성을 높이면서 책망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떠나버렸는데도 한때는 그래도 성령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어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우리 곁에서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본래 보혜사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분,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보살피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은 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분부하셨어요. 명령.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배가 한 20여 명이 그래도 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오순절이 돼가지고 다 모여있는데 성령이 찾아오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같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온 집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온 집에 가득, 각 사람 위에 하나.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각 사람 위에 계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각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것.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처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각 사람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날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 경험한 뒤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베드로가 설교한 거를 왜 사도행전 2장에 다 기록을 해놓았느냐 하면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만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고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베드로의 설교를 거기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시면 베드로가 말했어요. 설교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거는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세례 받는 거거든요. 죄 용서 받고. 그런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모든 먼데 속한, 시간적으로도 멀고 2000년 거리도 멀고 이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고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도대체 다 잊어버렸냐? 그거 왜 생각 못하고 있냐? 이렇게 말해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거주하고 내주하시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각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말이죠. 로마서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여 영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9절에 하나님의 영, 또 그 다음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저 밑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여 영, 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거는 특별한 엘리트가 받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게 하실 거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자칫 오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또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를 if, 만약, 이렇게 어떤 조건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은 이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내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아주 핵심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했어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 이제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인데 그 아주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38년 생활이 나오는데요 38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권위에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데 하나님 무시한 거죠. 지난번 이사야 묵상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성전에서 많은 제물 바치고 뭐 그러면서 복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니들이 그렇게 많은 제물 가지고 오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나 그 냄새 맡기도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제물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더 이룰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남을 학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그 성전 무너지죠. 고린도 전서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3장에서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요 맨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니들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니들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럴 때 여러분 너희 몸에 대해서 이 몸 어떤 고린도전서 6장 지난번에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요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아요. 몸을 함부로 굴려요. 그냥 도대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데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출애굽 시대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짓고 있었을 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나 모든 시대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그런데 내가 뭐 마음대로 할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어제 저녁에 제가 공지 전달하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거 읽어보시고 그 어제 영상 보낸 거 그래도 보기는 하셨죠. 제가 볼 때 그거를 다 한번 보고 오시라고 했지만 보신 분은 뭐 손들어 보라 그러면 피차 시험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책이에요. 책. 저게 좀 그림이 많이 있고 큰 책도 있고요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책도 있는데 어제 제가 보내드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지금 어제 보내드렸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받았지 하는 분은 구역장에게 따져야 돼요. 구역장 제가 어제 구역 통해서 다 이렇게 그거 한번 영상 보시고 그러니까 그 한 20여 분 되는 그 영상이 저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그 글인데요 상당히 조금 감성적이면서 조금 마음을 뭐 좀 감동시키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보면 하여튼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 거 참 좋기는 해요. 근데 막 놀러 가는데 주님이 같이 가자 이러니까 당황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 주님이 안 계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곳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고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좀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좀 감동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성도로 빚어주시기만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되지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좀 애를 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설령 애를 써도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해놓고 사실 여기서 조금 잘랐으면 더 좋은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오.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연히 자기들이 천국의 안방을 차지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거를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을요 당연히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뭐 그냥 뭐 내가 거부한다고 대충 뭐 살아도 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는요, 육체의 소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이를테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 성적인 죄고, 우상 숭배, 주술, 이거는 종교적인 거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거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될 거는요, 이거를 그 시대 사람들은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갈라디아서를 쓰던 당시 사람들은요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예를 들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로마가요 얼마나 음란한, 로마 쾌락의 제국이라는 책도 있어요. 로마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그래가지고 막 거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유적, 고고학 유적 이런 거 보면 거실인데 막 엄청 음란한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릇인데, 늘 사용하는 그릇인데 이 그릇의 무늬와 그림이요 온갖 음란한 그림 그려진 것도 있고요. 로마 사람들은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혼전 순결 가르침이 어리석게 여깁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 이게 강사인데요, 젊은이들에게 혼전 순결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거 뭐 옥죄는 올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강의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에는 바람 피우면요 간통죄로 잡혀갔는데요, 요즘은 안 잡혀갑니다. 요즘은 잡혀가지 않아요. 죄 아니라고요. 형법상 죄가 아닙니다. 요즘은 동성애도요 죄 아닙니다. 소수자 인권에 속한 거라고 말하지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화가 다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느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쓰던 당시에 사람들이 성적인 죄, 이거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짓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죄냐 죄가 아니냐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준이 다른 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그 시대는요 죄 아니었어요. 여러분, 골목마다 신상이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일본 가보셨습니까? 일본 가면 골목마다 신사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무슨 여하튼 외국에 가면 뭐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뭐 여하튼 이런 나라들 가면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국 가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 큰 불상이 있습니다. 어디나.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요 우상이 아닌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골목마다 신전이 있고 골목마다 우상이 있고요, 직업마다 그 직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시대는 선생님은 없었네요. 여하튼 뭐 대장장이, 뭐 장사하는 사람, 물고기 고기 잡는 어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종에 속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가요 제일 많이 들었던 욕이 뭐냐면 저놈들 무신론자다, 무신론자. 초대교회는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절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직종을 지켜주는 수호신 섬기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초대교회가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상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상 숭배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주술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점치는 거 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가 죄고 주술이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점치러 다니지. 점쟁이가 기독교인 환영, 비밀 보장 이렇게 합니다. 네. 얼마나 창피한 짓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신방 갔, 여하튼 뭐 어디를 갔다가 한옥마을 지나오는데 횡단보도 앞에 신호가 들어와서 섰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두 분이 지나가는데 점치는 보살님이더라고요. 복장과 분위기가. 한옥마을에 가면 점치는 집 많거든요. 사주 카페 뭐 이런 거 해놓고 점치는. 근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점치는 보살님 같아 있는, 제가 볼 때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너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저분은 남의 운명을 알아주고, 뭐 어떻게 재난을 피하고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지 가르쳐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담을 해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짐이나 제대로 짊어지고 있을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지나가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무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무당이 없다고요. 어디 가서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지어와도요, 그 장명해주는 분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해요. 이사를 하는데 꼭 손 없는 날, 이사비가 비싸요. 손 있는 날 골라서 이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그 날짜 잡아가지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손 있는 날 일부러 이사하면 이사비가 낮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웃기는 짓이에요, 그것이. 혹시 몰라요? 아이고, 참. 제가 이사 날짜 잡아줄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삿짐 다 정리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예배당 올 그런 날로 이사 잡아야 돼요. 수요일은 하면 안 돼. 왜냐면 수요일 저녁 예배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날짜를 그렇게 잡는 것이지. 아이고,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주술, 그 시대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우리 시대에도요,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사주 카페 장난 삼아 손금 보고 뭐 타로 점치로 댕기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 시대도요, 주술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는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어요. 힘을 갖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시켜가면서 이기는 사람에게 막 박수 쳐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죄다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대고 다투고, 그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로마 사람들처럼, 그런 문화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약육강식 아니에요. 설령 약육강식의 사회라도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 있어서 이리떼 가운데 보냄받은 양처럼, 이리떼 가운데 보냄받은 양의 사명이 뭐겠어요? 이리떼의 밥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리떼의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어떻게 서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막 하고, 양이 1위를 읽으면 이기면 이게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거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반칙 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반칙 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맨날 져야 됩니까? 제가 가르쳐드리는데요, 맨날 져도 괜찮아요. 맨날 져도 된다고요. 맨날 져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 앉으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하느냐 하면요, 맨날 이겨먹으려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하면 교회도 맨날 이겨먹으려니까 교회가 타락한다고요. 힘을 숭배하는 로마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뭔가 강해지려고 그러고 커지려고 그러고 힘이 서지려고. 아,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는 거죠. 롬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켰던 거짓 선생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더 잘난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네가 할례 받으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너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해가지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정결한 음식 되면, 너 그 정결한 음식 먹으면 너 하나님 앞에 좀 더 떳떳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격 있는 사람, 더 멋진 사람 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자격 있고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남과 자기를 자꾸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 조금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남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 음식도 구별한다, 나는 달과 절기와 뭐 이런 날 그것도 다 잘 지킨다, 나는 남보다 더 훌륭한, 남보다 더 훌륭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남보다 더 훌륭하면 대가를 기대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충성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했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왜 잘 풀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잘해주셔야지, 대접받는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권리 주장하는 자리에 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나한테는 어려움만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답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결국 공로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청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뭐 헌신해서 남보다 아무리 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에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 발 앞에 오늘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뭐를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대단히 충성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해드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서 이 사람들을 교회를 교란시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 선한 삶을 살겠다는데, 뭔가 자격을 갖추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결국 복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불교같이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도 닦아서 뭔가 하는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과 힘겨루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나고 못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주님은 잘난 사람도 안아주시고 못난 영혼도 안아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잘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못난 영혼이라도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못난 영혼이라도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소망 없는 못난 영혼인데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봉사도 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헌신도 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헌금도 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을 전부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아니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더 복을 주시고 이만큼 하면 더 복을 주시고, 아이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더 많은 복, 더 큰 축복에 목매달고,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 것이지, 뭐를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켰던 거짓 선생들이요, 교회를 그야말로 교란시켰어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부추겨서 이 사람들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함께, 육체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거듭나기 전의 우리 육체에 속한,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대조하면서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거는요, 수동적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럴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포개지게 하시고, 예수님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도록, 그렇게 이거는요 못 박힌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죄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해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거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럴 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못 박는다 그럴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해서 못 박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는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는 죽고 살아난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로마서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럴 때 이거는 장식품 아니고 자기 죽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자기 죽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정욕, 자기 탐심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 성령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그것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못 박혔는데 이제는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할 때 이제는 내 의지, 내 정욕, 내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죽음의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부인,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 생명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겠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십자가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정욕과 탐심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하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자기 스스로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힘이 펄펄 살아있는데 골리앗같이 세상을 호령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의지할 데 없어서 연약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세상의 영광 구하고 세상의 욕망 채우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요 열매예요. 이게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거룩해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스스로에게 대해 실망할 때가 더 많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있겠지만 괜찮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쓰러질 때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열매 여러분 시간 오래 걸려요.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보시면요, 이 열매는요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 맺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코로나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비대면 예배 드리죠. 너무 안전한 곳에 있어요. 교회는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전한 곳이 아니고 교회는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꼴보기 싫은 인간이 교회에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 맺냐,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이 열매는요 꼴보기 싫은 인간하고 있을 때만 맺혀져요. 여러분, 그런데 비대면 영상 예배 안전한 곳에서 꼴 보기 싫은 인간 안 볼 수 있는 큰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이게 유혹인 줄 알아야 됩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속 편안한, 헌신할 필요 없죠. 하다못해 교회 오고 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최소한의 어떤 헌신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설교가 너무 길고 재미없다, 꺼버리고 다른 더 좋은 인기 있는 설교자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그래 안 하겠지만, 저는 또 그래 믿어야죠. 뭐. 그게요 우리 시대에 큰 문제라 그러거든요. 설교는요 자기 회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내 회중, 제가 기도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 회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이 아플 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분이 와서 소상 치료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소비하고 예배를 소비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소비자가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죠. 마치 모난 돌들이 부딪히면서 조약돌이 되어가는 것처럼,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우리가요 안전하지 않은 교회예요. 교회 오면 꼴보기 싫은 인간 만나야 되고, 나하고 뭐가 안 맞는 사람하고 자꾸 뭘 조율을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율하고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깨지고 속도 한번 상하고 눈물도 흘리고 저 인간 다시는 안 봐야지 하면서 돌아서면 성령께서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돌아서서 사과하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이러는 거거든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잘해보려고 손 내밀면 잘못한 그놈이 더 큰소리치고, 한번 자존심 상했는데 더 상하고, 내가 저 인간을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데 막 저주하면서 기도하면, 야 그 저주 내가 다 짊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자기가 뭉개지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고 자라가는 거거든요.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자기 부인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당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 성령님은 인격적이셔가지고요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 눈높이로 맞춰주신다고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거 가지고 막 점수 매겨가지고 너는 뭐 70점 90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치 배 아파서 자기 자식 낳아서 젖 먹여 키우는 엄마와 같다고 지난번 이사야가 말했거든요. 아무리 자식이 못 나도 엄마는 품는 거예요. 설령 그 어머니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규칙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 들어온 사람은 규칙 지키라 그런 거예요. 너 법 지켜야 돼. 율법.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뭐 정결한 부정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 지키면 나 잘 지켰어. 나 남들보다 더 잘 지켰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는 규칙 지키는 것 아니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규칙 잘 지킨 거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면 안 돼요.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건지 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다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길일까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마음을 다잡아야 될 때마다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우리 형편 아시거든요. 우리 수준 아세요. 0점밖에 안 될 아이에게 100점 받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0점이면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수준에 맞게 말씀하신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서 성령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